여러분 모두가 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몇 년 전에 왔을 때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또 많은 성도들의 얼굴을 또 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고 또 그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양식으로 또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큰 은혜와 복을 넘치게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강해를 중단하고 이 기쁨과 감격을 함께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편 126편을 읽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시편 126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15개의 시편 중에 하나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면서 그들의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깊이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역시 누가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가 쓰진 않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이렇게 쌍둥이로 함께 옆에서 읽어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시편 137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쓴 내용이 시편 137편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돌아오면서 쓴 시편인 것이죠. 본 시편 126편은 정말 구원의 회복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전반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후반부는 미래의 구원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 시편은 어쩌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와 찬송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동시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인내하며 힘을 다하여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신앙생활의 면모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 함께 이 예배당으로 향하여 올라오는 감격적인 순간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다, 돌리셨다. 사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귀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바벨론에서 고관대작으로 쓰임을 받는 자들도 존재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나 해방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어떤 특정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중 다니엘이 훗날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며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자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일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다니엘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온의 포로들이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서두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돌이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온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정말 꿈과 같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민. 즉 이 말씀은 70년이 되기 전에는 누구도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해방을 위한 그들의 노력이 다방면으로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귀환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날이 우리가 반드시 다가오리라고 다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가 참에 우리에게 이 본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주중에 나와서 청소하며 준비하던 분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저도 어제 와서 함께 돌아보면서 정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2년 7개월이라고 하는 대략 950여일 만에 다시 본당으로 들어오게 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큰 기쁨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오늘 이 예배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왔던 사람들도 장차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은 우리 오늘이기까지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과 당회원들 밀 헌신적으로 섬기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수고의 땀과 눈물과 헌신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와 조롱과 순환을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를 맡은 부족한 종의 입장에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도 큰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의 땀과 헌신은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2절 끝에 있는 부분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되뇌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중세 시대의 암흑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공산당의 불법 침략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우뚝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조롱거리요 구금거리가 되었던 이 자리에서 원상회복의 길로 이끌어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을 권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2절 다 같이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득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누가 강요해서 터져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어떤 선지자들이 강요해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강요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우러나오게 되어진 것이고 감사가 터져나온 것이고 우리 입가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수렁을 통과한 경험을 가진 모든 입에서 절로 터져나오는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을 아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훼손하는 교활한 짓을 분명히 벌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즐거워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일만 생각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그냥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매우 합리적인 소리들이 우리 속에 솟구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을 앞세우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 137편을 잠시 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예화를 하나 들고자 해요. 현재 예일대 교수인 데이빗 브룩스가 쓴 인간의 품격에 나오는 글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매주 주일 저녁에 지역 공영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커맨드 퍼포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옛날에 방송되었던 유명한 버라이어티 쇼 내용들을 다시 발췌해서 소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브룩스 교수가 들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날을 재방송되었던 것은 1945년 8월 15일에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전쟁 영웅들이 총출연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이름들이 매우 낯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는 않겠으니 근데 미군 역사에 있어서는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이 출연해서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 책의 저자가 가장 큰 인상을 받았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것은 겸손함과 삼가는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에게는 일본의 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연합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숭고한 군사적 승리를 거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역들이 모인 대담 프로그램은 거기에 누구도 잘난 척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승리를 뽐내는 개선문을 세우려고 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쇼의 진행을 맡은 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군요. 이런 멘토를 날리자 그 패널에 참여한 자들이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날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휴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잡은 감정은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도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깊이 가지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들에게 우쭐대고 싶은 감정을 악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해 주신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원로 목사님이 간곡히 기도하시며 당부하신 것처럼 누구도 내가 이 일을 해냈다라고 우쭐대지 않기를 바랐던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바짝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감격은 그야말로 2차 세계 대전의 승리를 이끈 그런 군인들에 비해서 정말 감격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쁨은 마치 축구장에서 상대 진영에 골을 넣고 세레모니하는 선수들처럼 자신의 유니폼을 당기어 보이면서 내가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사람처럼 내 자신도 그렇게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이라고 보아집니다. 특별히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기세는 적을 제압하고 그를 짓밟고 올라서서 환호성을 지르며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자랑스러움을 과시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는 이런 쓰라린 전쟁을 치르는 일이 없어야 함을 재차 새기고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모두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뒤틀린 나무와 같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가?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뒤틀린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손에 들려지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가치한 나무, 뒤틀린 나무지만 목수의 손에 들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위대한 조각품으로 탄생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좋은 가구로 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행에 이런 기쁨과 웃음과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겸허한 자세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에 활활 타 없어져 버리는 나무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쓰임받는 거목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이곳에 주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차 이런 역사를 만끽하는 숭고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과거를 잊고 미래의 수확을 위해 땀 흘리자.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펼쳐보라고 하신 시편 137편은 한번 보시면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분통 터지는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거나 진리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가진 악행을 저지른 본인들의 사악함 때문에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37편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들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엄청난 고난의 수렁에 빠뜨린 자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말 경험들을 해보게 한 자들, 이 법정에 서게 만들고 엄청난 아픔과 수렁에 빠져서 고통을 일으킨 그 모든 자들, 중상모략으로 욕정거리를 퍼부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을 남겨둔 자들에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시편 126편이 주는 교훈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안갚음의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믿음의 성숙도를 드러내는, 성도의 인품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단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대다수가 다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일꾼이 되도록 단련시켜 주셨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진가를 이제부터 발휘해야 될 시간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적폐청산이라 하여서 무조건 처단하고 감옥에 쳐놓고 유배 보내는 일로 만족하거나 과거의 민주화 운동의 행적을 자손 대대로 먹고 살고자 하는 이상한 법안까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결코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시오 의로운 통치자이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행한 그들은 우리에게 이 회복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잘못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앞에서 책임질 일들은 분명히 해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의 전범들은 그 참혹한 일들을 벌인 것에 대해서 다 단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요 특권인 것입니다. 용서의 학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길을 위한 수고는 우리 성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당신은 그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라고 혹 저에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겪은 만큼의 아픔은 혹 아닐지 몰라도 제 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가진 비난과 조롱과 욕설을 먹기도 했고요, 생각해보지도 않는 법정에 서보는 일도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전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법정에 맡겼지 내 스스로 그들을 고발하거나 내 명예를 되찾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품격을 무너뜨리지 말자라고 다짐하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나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을 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슴에 맺힌 한을 풀겠다고 나서는 것은 또 다른 죄악을 낳을 뿐이기에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세를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에게 당한 가혹한 그 일들로 처사로 인해서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맡던 그는 하루아침에 그것도 타향에서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얼마 있다가 보디발 부인의 모함으로 가지 않아도 될 감옥까지 가는 정말 비참한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으로서 죄수로서 우리는 2년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또는 아침은 4년 5년 이런 시간의 아픔을 겪었지만 요셉은 13년이라고 하는 뼈아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극과 극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일은 정말 막중했어요. 7년 대풍년을 준비해야 됐고 이어질 7년 대흉년을 대비한 세세한 정책들을 세우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세우고 훈련하고 관리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겪지 말아야 될 고초를 당하게 한 장본인들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분풀이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집트의 제2인자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노예로 부려먹었던 보디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까지 보내고 누명을 씌운 보디발 아내를 얼마든지 능지 처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요 모르긴 해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누가 제일 벌벌 떨었을까? 보디발보다 보디발의 부인이 더 벌벌 떨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요셉이 군사를 입고 달려와서 내가 누명 씌운 거 다 들통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처단할 것인가?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성했어요. 성경은 더욱이 형들을 22년 만에 만났을 때도 형들은 나중에 요셉을 알아보고 숨죽이는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아비 야곱이 죽자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전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형들에게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셉은 복수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가 겪은 참혹한 고난과 고난이 그의 품격을 다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같으면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놈들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텐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137편과 126편을 정말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뭐 당시 137편에서는 당장 우리가 포로로 잡혀 우리를 진멸하고 다 끌려왔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악을 행한 놈들을 하나님 징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건 우리 본성이에요, 사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인격이 자라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시편 126편의 후반부에 있는 산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6편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바로 이 시편 후반부는 전반부의 해방의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을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제 포로들의 귀환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들은 아직도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소하고 무너지고 고장나고 더럽힌 것들을 새롭게 수리하고 정돈하는 일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즐겁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복락들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실 의로운 재판장의 임함을 사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옛적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인 것입니다. 과거지향적인 자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는 주변 많은 사람들이 아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회복 변화시켜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유대 땅 남방에 있는 네게부 그 사막을 보통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 사막은 내내 가뭄에 무슨 아무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그런 곳이, 그런데 가을이 되면 비가 와서 그야말로 계곡에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에 우리들이 황량한 곳에 거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정말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는 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 눈물을 흘리는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 참아왔듯이 앞으로 도 참고 견디다 보면 빈털터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탄을 안고 돌아오도록 능히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 이 기쁨 감격 다시는 잃어버린 일이 없는, 정말 슬픔이 변하여 이 기쁨의 웃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신 이 기쁨을 우리들이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감격과 기쁨만 가지고 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게 아니, 이제부터 우리가 쌓아가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 중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자리에 들어 눕고 이제 편안히 내가 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다시 우리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로 인해서 기쁨의 단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그런 일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